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2기 행정부 첫 번째 내각 회의를 열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매체를 통해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정부를 줄이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들의 조직과 사업, 관련 예산 지출에서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걷어내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 다지가 임무를 잘 해내는 중이라면서 다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에게 이날 내각회의에 발언권을 줬습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주 인사관리처 OPM을 통해 연방정부 근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발신된 OPM 명의의 이메일에는 당신이 한 주간 성취한 것들을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해 24일 자정 직전까지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될 것이라고 당시 머스크 CEO는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OPM 측은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들은 회신하지 말라는 지침을 근무자들에게 배포했었습니다. 머스크 CEO는 26일 내각회의에서 해당 이메일들에 관해 연방정부 근무자들에게 최대한 회신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을 들은 직후 응답하지 않은 직원들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호응하면서 해고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부 연방기관 직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지가 진행 중인 일들이 갖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데 관해 찬사를 받는 동시에 비난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예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머스크 CEO를 향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며 치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펜타닐 원료를 중국이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는 25%,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10% 신규 관세를 발표했다가 시행을 1개월 유예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8일 방미 일정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천연자원 활용에 관한 협정을 놓고 협상해왔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수와 재정 지원 등에 관해 휘토류를 비롯한 강물과 함께 석유, 천연가스 등 전반적인 자원자원의 채굴, 가공, 수집 권리를 미국이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2.3%인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오는 2027년까지 2.5%로 올리겠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5일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속적 국방비 증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조사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성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이란을 방문해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을 만나 양자 그리고 역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미군 정찰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해군 해상초계기와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고동훈련은 우리가 연합방위태세에 필요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2월 2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 북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에 분명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탄도 및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계속 집중하는 한편 악성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언급했고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력을 배치한 점도 우려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역량은 영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에 특히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역량을 대폭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두와 운반 시스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이런 발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고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 이들 국가 간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들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군사 장비를 거래해 제재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협력은 이들이 군사 역량을 개발하고 작전 자금을 조달하며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특수부대 파견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이란은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미국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has all types of threats today from North Korea to Russia to Iran.
파인버그 지명자는 미국은 현재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이자 가장 도전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민간 부분이 군사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군 정찰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해군 해상초계기와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이 25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한국 서해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허태진 계정과 플라이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포세이도는 이날 오전 12시 45분경 서해바다 일대에서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과 서해 공역을 여러 번 왕복한 포세이도는 오전 3시경 최초 출격지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포세이도는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포세이도는 약 열흘 전인 지난 15일 새벽에도 한 번 더 서해 상공을 집중 비행하는 모습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미 공군 소속 RC-135V 리벳 조인트는 25일 오후 2시 20분경 동해바다에 출현해 곧바로 서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서해 먼 바다까지 정찰 활동을 한 뒤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0분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지난 19일에도 한국 수원과 서해 먼 바다 상공을 오가는 비행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번 비행이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한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용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정찰기를 고려할 때 외부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 정찰 자산이 한반도에 출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정찰 활동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컨베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작년 2월에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의 비행 사실을 언급하며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방부 내는 25일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고등훈련은 우리가 연합방위태세에 필요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된 이번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공군 B-1B 두 대가 지난 20일 한국 상공에서 미한 양국 공군 및 미국 해병대 전투기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공군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때마다 우리는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과 기술,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쌓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미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에 미국 측에서는 B-1B 전략폭격기 외에 F-16 전투기가, 한국 측에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미한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연 이후 북한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더욱더 우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원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종전 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북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열린 주요 7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 모두가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이번 회의는 현재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에 맞춰 소집한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시작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주요 광물 및 희토류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만간 협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파트너십인 이 협정은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수백억 달러와 군사 장비를 되찾는 동시에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동시에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식 및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뤄질 주요 경제 개발 거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하면 수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종식 해법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협정 체결에 대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국에 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 지분을 받는 광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북러 협력이 종전 이후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의 띵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거래적인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it seems to be more transactional with North Korea providing military material and troops in return for food, fuel and funding.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 재정, 잠재적인 군사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물자 및 병력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해결되면 북한은 러시아의 물자를 훨씬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불을 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5일 BOA에 종전 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oesn't mean it'll stop the relationship though. I mean, Russia values the fact that North Korea working with Russia is undermining U.S. influence.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전만큼 가깝지는 않더라도 북한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Kim Jong-un is making a lot of money from Putin. And so I think the mutual benefit to both may be that they continue this.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푸틴은 전쟁이 끝나도 최전방 방어 태세 등의 북한군을 배치하길 원할 수도 있으며 김정은도 군대를 대여해 주며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이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지 않은 채 조기 종전을 촉구한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 내에선 우크라이나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흐름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향후 미국 협상에서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두 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4일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엔 러시아의 침공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촉구하고 러우 간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한다는 내용만 담긴 채 채택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에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결의안을 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한국은 유럽 주도의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많았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겪은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북러 군사협력 때문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결의안 찬성에 고민이 필요했던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행한 발언 내용입니다.
제가 새벽 3시까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에 EU, 유럽의 수정안이 총회에서부터 안보리까지 계속 나왔는데 그게 모든 우리의 주장했던 원칙들이 다 포함된 수정안에 저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촉구가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으며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이사국 주도의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선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 내에선 정부의 이번 선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우전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방식이 향후 미북 협상에서 한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선택이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이 배제된 채 미한 연합훈련 축소, 미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 간의 북핵 문제를 잠정 해결하는 거가 최선의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논리를 펼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한국이 말이 좀 꼬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성한 거가 나중에 전략적인 덫이 될 수 있죠.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와 지금도 북한과 대치 중인 현실에 비춰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5년 이후에 지켜졌던 영토 보전의 법칙이 아주 극적으로 훼손돼버린 그거는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에 영토 안정을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북한을 더 과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걸 가장 우려되는 거고
한국 내 이런 불안감 자체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런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조태열 장관을 향해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런 의제들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 즉 논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의 연대보다는 국익 중심의 양자 거래를 선호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추이에 따라 자체 핵 무장론을 포함한 자강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만일 러시아 침공을 묵인하는 식으로 종전이 이뤄질 경우 북러 군사 밀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들이 나오는지요?
조한범 박사는 일단 종전이 되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러 밀착이 약화되고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조기 종전의 방점을 찍은 미국 측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밀착, 북한군 파병, 이게 이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는데 조기 종전을 하게 되면 북러 군사 밀착으로 인한 부담은 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종전은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는 걸 떠나서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 박사는 종전이 되면 러시아는 전후복구와 산업 재건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한국의 건설 등 산업 역량도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종전협상이 미국의 지지 속에서 러시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신냉전 진영 외교를 추구해온 북한의 러시아와의 밀착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북한을 국제안보 위협으로 지목했고 독일은 핵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의장국 일본은 국제사회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분열과 대립의 직면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t the turning point in history and faced the division.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기타 활동, 중동과 다른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각국이 심각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빠른 시일 내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주요국인 독일은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is why we must be firm in our commitment to prevent nuclear.
카타리나 스타시 독일 외교부 유엔 군비 통제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 비확산과 핵 군축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핵 군축의 진전을 위해서는 핵 비확산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 외에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은 드론, 포병, 미사일을 제공하며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ran and North Korea are feeding the Russian war machine with drones, artillery, and missiles. Their achievements can be measured.
유카 살루바라 핀란드 상임 외무차관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Russian war against Ukraine. We remain alarmed by the continued
이어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지속적인 무기 이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로바라 차관은 핵 군축과 비확산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가 서명 및 비준해야 하지만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했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유라이 블라나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계속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나 장관은 또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을 지적하며 슬로바키아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하고 특히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에 이어 이틀째 회의에서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지난해 2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난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외교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및 안보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와 네덜란드도 북한과 러시아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국제 인권 규범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것은 북한 인권 침해와 그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deployment of its troops to Russia once again highlights the linkage between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이어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실제 전투에 참전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전장에 끌려가고 포로로 붙잡히면 자살하도록 훈련받았다면서 이는 생명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면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차관은 또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은 초법적 처형과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서 각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과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등 3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y government once again strongly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resolve all issues relating.
강 차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내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곳곳에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벨라루스,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uman rights violation persis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Iran, Afghanistan, North Korea, Myanmar, Belarus, China.
국제사회가 인권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어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주년을 맞이했다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포함해 구금된 러시아 언론인과 억압받는 벨라루스 인권운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can we do to support a detained Russian journalist, an oppressed Belarusian human rights activist, a Christian held in North Korean detention?
한편 미국은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유엔이 현재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일기였던 지난 2018년 6월에도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면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2월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했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시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가족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인선 2차관이 이날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도록 호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강 차관이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인의 즉각적인 송환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 송환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김철옥 씨의 가족 김규리, 김혁 씨와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북한인권시민연합과 6.25 국군포로 가족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모항인 남포항을 떠나 항해에 나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가 제재 위반 형태를 지적한 선박인데 이번에도 불법 활동을 위해 출항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안산 1호가 포착된 건 한반도 시각 25일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안산 1호는 이날 오후 2시경 중국 산둥성 인근 해상에서 남하하던 중 외부로 위치 신호를 잠깐 드러냈습니다. 이후 약 14시간이 지난 26일 새벽 4시 현재까지 잠적 상태입니다. 이는 안산 1호가 중국 인근 해상을 지날 때만 잠깐 위치 신호 장치인 AIS를 켰다가 곧바로 다시 끄고 항해 중이란 것을 시사합니다. 안산 1호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 1호는 다른 나라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되고 입항을 하더라도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를 받습니다.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이날은 북한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항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안산 1호의 목적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산 1호는 지난해 3월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선박입니다. 안산 1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 계속 남하하면 중국 해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제주도 남쪽 방향으로 향한다면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일 수 있습니다. 운항에 나선 대북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은 또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금진강 3호는 지난 21일 한국과 중국 중간 해역에서 남쪽으로 운항 중인 모습을 잠시 노출한 뒤 사라졌습니다. 금진강 3호 역시 2018년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선박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일반적인 선박 제재인 자산 동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적 취소와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로의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운항이 금지된 금진강 3호가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BOE에 안산 1호와 금진강 3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 제재 이행을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이 정제유 이전에 관여했다면서 이들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선 안산 1호와 금진강 3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해역 혹은 항구에서 유류를 선적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해당 나라의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치 전 위원은 최근 BOA에 자산 동결 대상인 제재 선박은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If you look at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에서 포착된 이들 두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김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이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내용이고요. 캐나다 함정에 관련 활동 참여는 2018년 이후에 이번으로 12번째입니다.
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오타와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타와함은 지난해 말에도 파견됐던 함정인데 캐나다군의 과거 관련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캐나다는 이 2018년부터 이른바 네온 작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와함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는데요.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를 보내기도 하는 등 2018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친 공중감시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네온 작전의 취지 등을 묻는 VOA의 최근 서면 질의에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네온 작전을 각각 2년씩 연장한 데 이어 2023년 4월에는 오는 2026년 4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는 뭡니까?
네,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석탄,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이 선박 간의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 결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 이후 캐나다 외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항공기 또는 함정을 이 해역에 정기적으로 보내 감시 활동에 참여를 해왔는데요. 이달 중순에는 프랑스 해군 군수보급함 자크 슈발리에 함과 다목적 구축함 한 척이 프랑스 해군 함정으로는 2019년 이후 7번째 이 임무를 수행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호주군의 활동을 전후해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이 활동에 처음으로 합류하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 같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작전 해역에 인접해 있는 중국과의 크고 작은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타와함은 이번 임무 투입 직전인 지난 16일 타이완 해협을 남에서 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당시 타이완 해협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가 성명에서 오타와함의 항행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중국의 이 같은 비난에 별도의 성명을 내거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또 지난해 5월에는 호주 해군 호바트 구축함에 탑재돼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관련 감시활동을 벌이던 MH-60R 시오크 해상초계 헬기가 중국군 전투기의 위험한 기동에 노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군 요원들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었다면서 중국 전투기의 기동을 비전문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 및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고요. 앞서 같은 해 10월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아람 활동 당시에도 조선유럽협회 유경철 연구사 명의 성명을 통해서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활동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년간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국민의 강제 노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은 22일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담은 바다에 갇힌 사람들, 중국 인도양 참치 어선에서의 북한 강제노동 폭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에서 2023년 사이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 71척에서 177건의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2019년에서 2024년 인도양에서 중국 참치잡이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적 선원 19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모리셔스 등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 어선은 인근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배에 옮겨 타는 방식으로 땅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모리셔스 루이스항에 정박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국적의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가 항구에 정박해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인근 다른 배로 옮겨진다고 선원들은 증언했습니다. 이는 선장이나 선주들이 북한 노동자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수년간, 일부는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중국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돼 수년간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못한다고 동료 선원들은 전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인터뷰에서 북한 선원들은 바다에 있을 때 아내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면서 그들은 휴대전화 소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강제노동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t's unfortunately consistent with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with their own population in terms of forced labor.
이어 북한의 강제 노동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노동자 학대, 노동자 권리 보장 부족, 노동자 임금 미지급, 강제 노동 등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의 최고 전략적 목표는 생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생산 유지하고 엘리트층을 달래기 위해 외화와 사치품 수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착취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s top strategic objective is survival. In order to survive, it needs hard currency to produce.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날 BOA에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군사, 무기 문제의 깊은 연관성을 재확인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런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와 총회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자국민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인신매매해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정부가 착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노예 노동자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면서 중국이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줬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China continues to undermine the very UN Security Council.
시프턴 국장은 북한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정부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망명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려면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 등 철저한 대북 제재가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제재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unfortunately, are helpful to the North Koreans in avoiding these sanctions. The same thing is true with Russia.
스칼라트 회장은 국제사회와 각국의 사법기관과 정보기관, 노동 관련 감시기관들이 선박 강제 노동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강제 노동에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강제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나라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17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자세히 살펴보죠. 평안남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 안주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1도. 남포는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낮 최고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낮 최고 영상 10도. 수풍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영상 10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에서 낮 최고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와 경기도 지역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낮 최고 기온 영상 10도 분포 보이겠고요. 용현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10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0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장진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4도. 계산은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원산은 최저 0도, 낮 최고 14도, 평강은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6도, 선봉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1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낮 최고 영상 1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2기 행정부 첫 번째 내각 회의를 열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매체를 통해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정부를 줄이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들의 조직과 사업, 관련 예산, 지출에서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걷어내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 다지가 임무를 잘 해내는 중이라면서 다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주 인사관리처 OPM을 통해 연방정부 근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발신된 OPM 명의 이메일에는 당신이 한 주간 성취한 것들을 대략 5가지로 정리해 24일 자정 직전까지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될 것이라고 당시 머스크 CEO는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OPM 측은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들은 회신하지 말라는 지침을 근무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26일 내각회의에서 해당 이메일에 관해 직원들에게 최대한 회신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답하지 않은 직원들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호응하며 해고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부 연방기관 직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지가 진행 중인 일들이 갖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데 관해 찬사를 받는 동시에 비판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머스크 CEO를 향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펜타닐의 원료를 중국이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는 25%,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10% 신규 관세를 발표했다가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올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천연자원 활용에 관한 협정을 놓고 협상해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수와 재정 등 지원에 관해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과 함께 석유, 천연가스 등 전반적인 자연자원의 채굴, 가공, 수집 권리를 미국이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2.3%인 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오는 2027년까지 2.5%로 올리겠다고 키어 스타머 총리가 25일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속적 국방비 증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보수당 정부가 내세웠던 계획은 2030년까지 2.5%에 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보다 3년 앞당기는 것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8년에는 2.6%까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7월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보수당 정부의 GDP 2.5% 방위비 구상을 승계하겠다고 밝혔으나 목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에 속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조사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성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서명 현장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산업은 구리에 의존하며 이 자원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이란을 방문해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을 비롯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